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강해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주의 말씀으로 모시겠는데 오늘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여기에 보면 우리의 낮은 몸, 이건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좀 비천한 몸 아니겠어요? 썩어질 몸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낮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비천한 몸 또는 썩어질 몸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땅에 속한 육신을 변화시켜 주시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은 온갖 제한을 받은 그런 시간 속에 땅 속에 공간 속에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선천적으로 우주 공간에 적용할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땅에 속한 몸입니다. 자기 영광의 몸의 형태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 몸은 썩어질 몸을 말하는데요. 조만간 우리는 이러한 몸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몸이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몸에서 떠날 것이죠. 그 몸은 변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당장 변화를 받아 자기 영광의 몸의 형태와 같이 되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졌던 몸으로서 우리가 그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은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까지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한 바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중요한 것은 나팔 소리가 날 때 홀연히 변화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절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천사들 중에 하나가 이 나팔을 불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러나 누가 나팔을 불지 여기에는 분명히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스라엘을 다루고 있는데 구약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두 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간직하고 있었던 두 개의 은 나팔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나팔을 불면 광야에서 행진을 하다가 쫙 이제 행진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나팔 소리와 함께 행진을 하고 또 나팔 소리와 함께 멈추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은 나팔에 익숙하지만 우리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렇지 못하단 말이죠. 어떠세요? 여러분은 마지막 나팔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휴거와 관련하여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아마 그러실 줄로 압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강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요.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팔이라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 나팔은 가브리엘에게 넘겨주며 가브리엘이 그 나팔을 불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가브리엘이 나팔을 가지고 있을지 사실 좀 질문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과 함께 내려오실 분이 주님이신데 모두 다 그 소리의 위엄과 존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음성은 두렵고 마음속에 찌르게 될 것입니다. 요한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음성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요한이 누가 말하는지를 보려고 돌아보았을 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보았던 것입니다. 요한이 들었던 것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음성이었습니다. 교회와 관련된 나팔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나팔은 아래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과 같은데 뭐라고 그랬냐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은 저녁 식사로 주께서 초대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대환란의 밤이 이르기 전에 자기에게로 나아오는 주님의 초청을 말합니다. 문이 열려 있으면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들어갈 것이고요. 그들은 대환란 기간을 겪지 않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환란 기간을 겪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 판단으로는 불합리한 이론의 근거에 있지만 아직도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지식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보기보다는 철학적인 면, 심리학, 역사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주제들을 연구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근거한 내용이 아닌 스스로의 판단의 결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보면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아래와 같이 말했던 요한과 똑같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그리스도께서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대와 흥분 그리고 고상한 소망에 유의해야 합니다. 바울이나 요한이 먼저 대환란 기간을 통과할 것을 기대했다는 털끝만큼의 암시도 없으니까요. 바울에게는 미래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소망, 그것은 무엇입니까? 대환란 기간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매기 성경 강의를 애청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기다리는 것이라면 소망 없는 자처럼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매기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최근에 하와이로 직접 비행하지 않고 북쪽에서부터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비행사들이 제시하는 이유는 남쪽 루트에는 정면에서 폭풍우가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편서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이제 하와이 쪽에서는 좀 강하게 부나 봐요. 이것이 시계 방향으로 보니까 미국 본토에서 하와이로 가는데 그 폭풍우를 만나게 되면 한 30분 정도 지체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폭풍우를 돌아가는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폭풍우를 약간 피해서 이렇게 돌아가면 좀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을 어느 비행사가 알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폭풍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앞으로 30분 동안은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매기 목사님은 그 폭풍우를 기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코 축복된 소망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비행사가 다른 일을 택하여 폭풍우를 피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안도감을 주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저도 이 매기 목사님의 설명 또 그 비행사의 그런 설명들이 참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폭풍 곧 대환란을 기다리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의 이론에 맞추기 위하여 왜곡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것이 미래에 대한 바울의 소망이었으며 우리의 소망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찬송 함께 하시고요. 계속해서 이제 빌립보서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빌립보서 4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원리, 즉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모습을 이 4장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생활의 그 뭐라 그럴까요? 상급이 이 4장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생활의 능력을 우리가 여기서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능력이 없다면 다른 모든 것을 무의미하고 소용없게 만들게 되지 않겠어요? 생활의 원리는 그것을 실천할 능력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없으면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또 생활의 모습도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받지 못할 때 소용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또한 우리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상급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목적을 달성할 때 그 상급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성령께서 3장 1절에 종말로 나의 형제들아 라고 쓴 후에 서신을 끝내도록 하시지 않은 것은 오늘도 그리스도인 생활을 위한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원하시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본장에서 기쁨이 능력의 원천이요, 기도가 능력의 비결이요,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이 능력의 성소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가보실까요?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뻐하고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참, 여기에 보면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야, 참, 그들은 언제나 그리스도 앞에 서 있게 될 것이잖아요. 바울은 그들이 주 앞에서 면류관을 얻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 땅 위에서 바울의 기쁨이었고요.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신자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정말 주 안에서 서라. 이런 말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에베소서 6장 13절에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은 생활에 안정감을 주는 것이죠. 2절을 보실까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유일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파문, 그 뭐랄까 서로 간에 이 분쟁이 있잖아요. 그것이 좀 심각한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본서신의 끝에 이를 때까지 그 문제를 언급하지 않다가 이제 두 여인 사이에 약간의 불화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그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빌립보 신자들에게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했을 때 이미 이러한 사실을 좀 감지할 수가 있었더랬어요. 바울의 의도는 그들이 서로 복사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어요. 생김새가 다르듯 성격도 다르지 않습니까? 관심도 다르고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두 사람이 갈라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각 지체가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영광스러운 진리로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보시죠. 3절을 볼게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여인들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도 여기서 보면 분명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당시 여인들이 두각을 나타냈을 것, 그것은 사회적인 면에서는 참 드문 일이었었는데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났었어요. 뭐라 그럴까요? 좀 매기 목사님의 내용을 좀 빌려도 그렇고요. 지금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죠. 이전에는 항상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인들의 설교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이유는 교회 안에서 그녀들에게 합당한 위치를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교회 안에 여집사의 직분이 있기는 하지만 거의 무시되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중요한 직책이며 또 그렇게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 할수록 이러한 사실을 더욱 확신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 매기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복음에 나와 함께 심쓰던 저 부녀들이라고 분명히 말하는데 매기 목사님도 그런 면에서 당신이 목회하는 그 목회 사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여집사님들 직분은 주었지만 그분들이 좀 더 교회의 중요한 정책을 논하는 데는 좀 빠져 있었다 하는 겁니다. 또 보면은 클레멘들 여기에 보면 앞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빌립보 신자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또 보면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에는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바울의 진정한 동역자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된 많은 무리의 신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의 이름이 아마도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이제 4절로 가보실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은 신자들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밝을 때나 어두울 때나 시험을 당할 때나 문제가 있을 때나 구름이 끼거나 많을 때라도 상관없이 항상 기뻐해야 한다. 이것이 성경적인 명령이에요. 우리는 기뻐하라는 명령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쁨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이니까요. 기쁨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의 기쁨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전혀 능력이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끝마친 후에 그들은 수문에다가 강단을 세웠으며 거기에서 에스라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읽었어요. 이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들 중 대부분은 생전에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포로된 상황에서 말씀을 읽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처음 들어와서 에스라가 그렇게 성경을 읽을 때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라 하는 거죠. 그 말씀은 그러나 그 백성들을 압도해 나갔습니다. 그 말씀이 압도하면서 그 백성들 가운데 통곡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깐 기다리십시오. 지금은 울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위대한 날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참여해야 하며 하나님께서는 그 복들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금 우시지 말고 지금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껏 누리십시오. 라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셔서 누리게 하셨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힘 곧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기쁨과 능력이 없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기쁨에 대하여 설명을 해야 하겠는데요. 사실상 상업적인 이 세상에서는 기쁨을 오히려 위선적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적인 세일즈맨은 아주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상점에 가서 어떤 물건에 대하여 알아볼 때 그 판매원이 어깨를 들먹이며 우는 것을 본 적이 있으세요? 없을 겁니다. 그 판매원은 어떻게 합니까? 아주 미소를 띄면서 아주 그 상냥하게 그 상품이 너무너무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겠습니까? 플로 회사의 칫솔 판매원이 집집마다 울고 다니면서 물건을 선전한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에 뭐 좋은 물건을 판매하는 그런 회사 세일즈맨이 집마다 울면서 이 물건을 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물건을 사람들이 살 마음이 있을까요? 판매원들은 울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물건을 선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보시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랬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려고 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행복의 시간 또는 적용하는 태도를 갖는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술을 마시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술을 통하여 인생의 문제를 극복하고 작은 행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저는 술집에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지만 행복해 보이는 사람은 하나도 보지 못했어요. 한두 시간 후에 그들이 밖으로 나올 때 전혀 나아진 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말을 합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생활 속의 불안감을 떨쳐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잠시 조종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그 매기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은 브라운 부인이 있었대요. 그 여인은 어떤 소문을 이제 듣게 되었는데 교회 안에 그것을 퍼뜨리고 싶어서 안달이 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사람한테 말하고 저 사람한테 말하고 싶어 했던 거죠. 그녀를 방으로 이제 매기 목사님이 데리고 들어가서 커피를 나누면서 더 이상 험담을 퍼뜨리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를 주었어요. 그리고 주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은 다른 면으로 해야지 그렇게 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 못 됩니다. 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또 무언가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숨을 막 그렇게 헐레벌떡 쉬는 집사 좌안이 있었답니다. 또 그 사람을 방으로 데려가서 안정을 시킨 후에 예배에 동참하도록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좋은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는 교회 안에서 조종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솔직히 말해서 마귀는 교회에 가서 재미를 느낄 수 없다고 속삭인다는 것이죠. 참 그건 맞는 말 아니겠어요? 저는 교회가 기쁨과 능력을 주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교회는 바로 능력의 장소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서 아유 어려움을 느끼고 또 상처를 입고 슬픔을 느낀다면 그건 되겠습니까? 종종 기도회는 능력의 시간으로 불리지 않습니까? 모이는 것도 좋지만 능력의 원천인 기쁨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기도 모임에 있어서 하나님께 다른 것을 요청하기 전에 우리 생활에 기쁨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해 주시기를, 그래야만 진정한 기쁨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거니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강해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자녀의 어깨나 머리에 손을 얹고 자녀가 형통케 되길 기도해주는 책 365일 자녀 축복 안수 기도문을 보내드립니다. 청취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